감사할 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좀 편리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지면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기분 연짜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정전이 됐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이 순수할 때 그럴 때는 정전되면 어떻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와 정전됐다 그러고 막 촛불 켜고 촛불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정전됐던 게 굉장히 추억에 남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이 안 나오지만 뭐 이것을 가지고 아이 오늘도 화면이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전처럼 이렇게 성경책 보고 찬송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추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불편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예배로 돌아가 보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순절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고난과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극복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시청각 교재를 준비를 못해요. 게을러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직접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또 그 고난과 사랑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길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울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까지 주일날 말씀을 전해도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 특별 새벽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새벽 기도 내용은 굉장히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뒤쪽에 사순절 새벽 본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따라서 보니까 30번 앞으로 남았는데 30번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일들 그 의미 이렇게 함께 새벽에 보면서 이 사순절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로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공생애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동참하셔서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분의 입성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로 종려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종려주일날 주로 쓰는 말씀이지만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그들의 압제 상황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이 백성들이 단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라고 물어볼 때, 빌라도가 물어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의 소리를 목청 높게 질렀던 그들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인간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민족적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그 민족적 자존심이 이 세상에 그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인데 수없이 오랜 세월을 기약 없이 이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죠.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번번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유린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질렀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역시 또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겪었기 때문에 선민인 자기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에게 왕이 오셔서 저 로마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정말 다윗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근동의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 뭐 곳곳에 벽보가 붙어 있대요. 저도 성지순례를 아주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벽보가 붙어 있었어요. 어떤 벽보가 붙어 있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마도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기를 번쩍 일으키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도 되는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시기까지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은데 따르는 무리들도 많으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저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바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보다 어쩌면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3.1 운동은 그냥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어떤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면서 이제 곧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소리를 그들이 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뤄낸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던 것은 비단 이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열두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터인데 한 명은 우편에, 아들이 둘 있잖아요. 한 명은 우편에, 아들 중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어떤 나라로 따진다면 한 명은 좌의정에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이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바로 그런 왕이 되실 분으로 이들도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굉장히 괘씸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저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세베대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자, 아 저건 내가 앉을 자리인데 왜 저 어머니가 저 사람이 저렇게 부탁을 하나라고 마음속에 괘씸해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장차 왕이 되실 분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긴 메시아였으되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의 메시아이셨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였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에 신음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긴 왕이셨는데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창과 칼을 가지고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유대인의 피를 들끓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모아서 저 로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실 걸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큰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자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정말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 실망했고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의 함성으로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셨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게 실망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하는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했더니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굉장히 실망하셨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칫 그분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믿음과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많이 달라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아왔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준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 순종과 그 희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은 이와 지혜가 적은 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고수와 하수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 변화하고 고수가 변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적은 사람이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수가 고수로 말미암아서 배우는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부모가 옳은데, 분명히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자녀가 막 뗐으면, 그리고 해달라고 막 졸르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져주고 그리고 들어주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셔서 우리가 정말 막 떼쓰고 막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떼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녀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안내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알고 보면 자녀에게 유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떼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유예하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내 뜻만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집에는 없고 내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뜻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던 어떤 구속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신 모습이다라는 사실,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형벌 도구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벌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형이 너무나 끔찍해서 보통 사람에게는 잘 행해지지 않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죄를 진 사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역적의 죄를 저지르면 가장 극악한 어떤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로 내려지는 건 십자가요. 너무나 끔찍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가장 큰 사랑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거리고 가장 혐오스러웠던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주이던 십자가가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변하게 된 바로 그런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커다란 두 가지 사랑이 녹아있습니다. 하나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많은 것을 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정도가 이에 비교될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중에 그 게다가도 인간 중에서도 결코 신분이 높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그런 사랑인데, 그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희생하거나 불편을 감수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따르는 형벌입니다. 그냥 이 순간에 죽고 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형을 당하는 방법 중에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며칠을 계속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은 지쳐 죽는,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이런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난 뭐 이렇게 부분 부분은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영하고 그럴 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일대일로 마주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로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승리의 십자가이며 또한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얼핏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렸을 거예요. 뭐 가룟 유다에게 뭐 그런 나쁜 마음을 주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다 작당 모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마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내가 승리했다. 아마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다 고향으로 귀향했어요. 다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귀향해서 이제 어부들은 가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실망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 두 눈으로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패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가장 큰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 가장 큰 승리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이 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정말 누가 봐도 패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역전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승리일 수 있다는 바로 소망,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정말 이제 패배했다, 나는 더 이상 일어설 곳이 없다, 이제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순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승리의 길을 걸으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와 소망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일까 자신이 없을 때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잘 못하세요. 겸손하셔서. 바로 그런 순간에도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아, 나는 정말 욕심도 많고 나는 정말 말씀도 많이 읽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사랑도 별로 하지 못하고 전도도 별로 하지 못하고 봉사도 별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바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의 확실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과 사랑과 소망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린 오늘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정말 복만 받고 막힌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하면서 이제 이 민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와 소망의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있다고는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곧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신했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고추 멍석을 이렇게 딱 널어놓고 교회를 갔대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고추 말릴 철이 되면 다 이렇게 고추 말려놓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고추를 쫙 말려놓고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할머니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글쎄 고추 멍석을 널어놓고 교회 갔다 왔더니 누가 고추 멍석을 싹 걷어갔다. 그러면서 세상에 고추 멍석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추 멍석과 과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께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이 고추 멍석 하나 지켜주지 않았다고 그 부모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점차 십자가로 주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새벽기도의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